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듣고 오신 찬양은 찬송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곁에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좋은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실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지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 찬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지아 자매님. 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네요.
맞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그의 탄생보다 먼저 그의 어머니의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한나는 오랜 시간 자녀를 얻지 못한 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을 담은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군요.
맞습니다.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너 시험을 당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제 한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지알 자매님 읽어주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착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1장 초반부를 살펴보면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 기도를 한 한나고 또 한 사람은 분인나예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다고 해요.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에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구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분인나는 남편이 한나를 더욱 사랑하는 것에 한나를 적수라고 여기고 격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군요. 분인나의 괴롭힘에 한나도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한나의 이 기도에는 조건보다 헌신이 먼저 담겨 있습니다. 주시면 잘 키우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본 엘리라는 사람이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시험 속에 있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네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리고 한나는요, 약속을 미루지 않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당시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요. 하지만 사무엘은 처음에는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결국 엘리는 이렇게 말하죠.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거든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리고 사무엘은 평생을 이 고백으로 살아갔네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남조선의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곡을 함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해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무엘은 자라면서 선지자, 사사,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서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백성은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평생 이스라엘을 다스려오던 사무엘이 나이 들고 또 사서로 삼은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 왕을 세워달라고 하네요. 이 말은 제도를 바꾸자는 요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원한다는 고백이었겠어요.
맞아요. 성경은 이 말로 인해서 사무엘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는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에는 기쁨보다 무거움이 더 크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요. 키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우러러보고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쏟아지면 교만한 마음이 드는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드네요.
그 염려대로 사울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왕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네요.
맞습니다. 그 안타까운 교훈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의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던 막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네요.
이 장면에서 사무엘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잘생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어리지만 영리하고 또 양을 치던 소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네요.
맞습니다. 사무엘은 순종함으로 다윗의 시대를 열었지만 그 영광을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죠.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남아있네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무엘처럼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셔도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 맘 찬 가족분들도 참 생각이 많아지시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고자 하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손에 쓰기 좋은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내 맘 찬 가족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들으시며 인사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주간도 평안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내 맘 찬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하나님 은혜 가운데도 잘 지내고요. 늘 말씀 가운데 잘 지내는데, 지난주에는 죄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도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죄라는 게 사막 같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막 도망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막 모래 폭풍처럼 언제든지 죄의 폭풍이 우리를 가리어서 잘못된 길로 우리의 본능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을 품고 묵상하고 사셨네요.
아, 네.
귀하십니다. 자, 먼저 지난주 살펴본 내용을 돌아보겠습니다. 56문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56문 죄사함에 관한 사도신경 조문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일곱 가지 작은 주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첫째로는 죄사함은 무엇인가? 둘째로 죄사함은 누가 베푸는가? 셋째로 죄사함을 베푸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죄사함, 이걸 좀 넓은 의미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었나요?
네, 죄사함이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구를 생각하심으로 택함 받은 믿는 자들에게 그 어떤 죄도 전가시키지 않으시고,
네,
죄책과 죄의 형벌을 면하게 하시며 마치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며 죄의 모든 형벌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에게 값없이 영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그분이 그 죄들을 죄로 간주하지 않으신다거나,
네,
죄를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죄사함의 교리를 어떤 방탕의 도구? 네. 언제든지 죄를 지은 다음에 짜잔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사용한다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멸시로 돌려드리는 망령된 일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말과 의로움을 얻는다, 이것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네.
네. 율법이 선행을 요구하고 있으니 죄를 사함 받는 것만으로는 안 돼.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야 돼. 라는 반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나요?
네, 율법이 우리에게 선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선을 요구하라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을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살펴본 주제는 죄사함은 누가 베푸시는가였습니다.
네, 죄사함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렇죠. 성경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세례란 죄를 용서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죄 용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또 뭐 하나님께 죄를 사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에 관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 없는 구절이 있었어요. 뭐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주제에 관한 반란도 있었는데요.
네, 사도들이나 교회도 죄를 사하니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에 사도들이나 교회가 죄를 사했다, 기록이 있기는 하나 그것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죄를 사함을 선포했다,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웃의 저지른 사사로운 과실을 용서한다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그런 행위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것이긴 하죠.
네.
그래요. 뭐 용서하는 것이기는 해요. 그러나 죄의 책임에서 해방시키고 또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의미로서의 용서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권세와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용서도 필요해요. 용서는 하나님께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받아. 나는 용서 뭐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아, 네.
지난주 마지막으로 살펴본 주제는 세 번째 주제. 죄사함을 베푸는 근거는 무엇이냐였습니다. 두 가지였죠?
네. 첫 번째로 순전하신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랑이 네. 첫 번째고요.
네, 그건 뭐 이제 하나로 묶어서 긍휼과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와 보상입니다.
그래요. 지난주 배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 56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하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 56문 질문. 죄사함에 대해서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 답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받으시고 내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나의 죄들과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은혜로 내게 그리스도의 의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다시는 결코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주 새롭게 배울 내용은 56문의 네 번째 주제예요. 네 번째는 죄사함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조화되는가입니다. 서민 형제님,
네.
학교 다닐 때 혼날 일이 있었는데 선생님께 네. 용서받은 적이 혹시 있어요?
있습니다. 네,
만약 그런 경우였다면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네, 저희는 혼날 일이면 맞았어야 됐는데 용서받으면 감격의 네. 눈물이 나올 정도로 너무 감사했었죠.
그렇죠. 뭐 네. 이제 혼나야 되는데 용서받으면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동네 어른이든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죠. 감사. 감사죠. 자, 그런데 그때 교실 안에 있던 친구들도 사무엘 형제님이 용서받았을 때 와 감사하다 내 친구 사무엘이 용서받았네 모두가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질까요?
글쎄요 제가 엄청 뭐 잘생기고 착한 학생이었다면 대부분 다 감사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잘생기고 인기가 많다라고 해도 누군가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지난번 내가 잘못했을 때는 그렇게 혼을 내시던 이건 완전 불공평한 거 아니야? 기분 나쁘네. 예, 제 경험상 보면 이런 친구들은 적어도 예, 몇 명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 수십 명 되는 아이들 모두가 와 감사해. 제 용서해서 감사해. 그러면 좋겠지만 네. 안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뭔가 불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죄 용서를 보면 우리 입장에서 감사한 것이 분명해요.
네.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칫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러니까 정의로움에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주제는 바로 그것에 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 번째 주제 할 때도 아주 잠깐 다뤄보고 갔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죠. 일단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예, 말씀을 보니 초대교회 엄청난 대부응이 있었을 때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네.
한날에 모두 죽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니 죄를 그냥 무기인되게 허용하실 수 없으신 분인데
네.
무작정 용서한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특히 원수마귀가 시비를 걸고 남을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냥 아량을 베풀어주세요. 넓은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사랑 말고도 공의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거든요. 그 공의에 저촉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네. 뭘까요?
그 죄의 대가에 필요한 충족한, 충분히 만족스러운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이 충족한 보상이 뭐였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한번 성경을 보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아멘. 제가 읽을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방금 읽은 이 여러 말씀들에 기록되었듯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에 대해 충분한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받으셨으니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스도의 그런 완전한 보상을 보시고서 이제 우리는 너희들은 형벌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야.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도 하나님의 그렇죠. 당신의 공의와 성실함에 있어서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주제에 관한 반론도 있거든요. 사무령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범하는 그 당사자가 벌받을 것을 요구한다. 그러므로 그 죄인이 충족한 형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게 베풀어지는 죄사함은 하나님의 공의와 모순을 일으킨다입니다.
네, 뭐 이 반론이야 맞는 말이죠?
네.
뭐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당사자에게나 아니면 그를 대신해 형벌을 당할 다른 자에게나 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지 않으셨다면 뭐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모순을 일으키죠. 이건 맞아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반론, 이것에 대한 재반론이거든요. 사무엘은 지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죄책을 진 자를 대신하여 무죄한 자를 벌한다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입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에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공부했었습니다. 생각해보죠. 자, 일단 어떤 경우라면 이 반론은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자, 먼저 무죄한 자가 그 요구하는 바 형벌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을 경우. 나 원하지 않는데 대신해서 벌 받아야 돼.
네.
그러면 이거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 벌하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또 다음 경우로는 형벌을 받을 무죄한 자가 죄책을 진 자들과 동일한 본성을 지니지 않았을 경우도 뭔가 문제,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죠. 개가 잘못했는데 고양이를 혼낸다?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매우 억울한 거죠.
그런 경우.
네, 또 대신 죄책을 당하는 자가 충족한 형벌을 당할 수 없을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어른이 잘못했는데 갓난 아기를 벌해. 이거 갓난 아기가 그 어른의 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자, 뭐 이런 경우도 문제가 돼요. 대신해서 죄책을 당하는 자가 형벌을 당했어.
네.
그런데 다시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병들거나 그냥 형벌 당하고 죽어버렸어.
아.
자,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네. 공의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죄한 자가 죄책을 진 자를 위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벌 받다가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또 죄책을 대신 당하는 자가 죄책만 당할 경우, 그러니까 죄책을 당할 뿐 아니라 죄인들을 새롭게 하며 새로 태어나게 하고 믿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준 은덕들을 누리게 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냥 벌만 받고 끝나버린다.
네.
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대신 벌받게 하셨어요. 자,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말씀드리는데 이것과 관련한 구절들을 읽어보죠. 에베소서 5장 2절 25절, 요한복음 2장 19절, 요한복음 10장 15절 17절. 이사야 53장 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네,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건 말고도 많이 있지만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신 그분이 죄가 없이도 형벌을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56문의 네 번째 주제, 죄사함은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조화되는가? 조화되죠. 마치고 다섯 번째 주제, 죄사함이 공로에 의한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공로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어떨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충족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죄사함을 베푸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 대신 죄를 지신 그리스도께 보상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한 답은 우리의 공로로 하지 않으신다가
즉 아니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는데 우리의 공로로 값을 치르면 두 가지가 모순이잖아요.
네.
네. 이것에 관한 반론이 또 있네요. 사무엘행제님.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상을 근거로 죄를 사하신다면 이는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뭐 앞에서 했으니까 제가
그렇죠.
대답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편에서는 분명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록 다른 분, 그리스도의 보상이 있기는 하나 우리 편에서는 그 어떤 보상도 치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제 반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인데 사무령제님 읽어주실까요?
이 조건으로 죄사함을 베푸시는 그분으로서는 값없이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다른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은 그 자신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원칙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상을 치르는 것이다입니다.
네, 뭐 조금 반론이 좀 길기도 하고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단 답을 말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보상자로 우리가 오래전에 했었지만 중보자로 주셨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값, 그러니까 우리 죄의 속량금을 지불하신 거죠.
네.
우리가 값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네. 56문의 다섯 번째 주제, 죄사함이 공로에 의한 것인가를 짧게 마치고요. 여섯 번째 주제, 죄사함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베풀어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죄사함은 당연히 택함 받은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아유, 사무령님 아주 참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앞에 있는 네. 내용들을 다 잘 기억하니까 이렇게 새로운 질문에 대해서도 잘 대답하셨어요. 답은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유 같아요. 왜 그 답이냐. 왜냐하면 택함 받은 자들만이 믿기 때문입니다. 예, 죄사함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자들은 안 믿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택함 받지 않은 자들, 유기된 자들 빼고 택함 받은 자들만 죄사함이 베풀어지는 것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사도행전 10장 43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분명히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죄사함이 없는 자들, 죄사함이 베풀어지지 않는 자들. 그럼 그런 자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네.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결국 이들은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고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0장 43절도 죄사함을 받는다. 누가? 그의 이름을 힘입는 자들. 다른 말로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는 사람들을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지니까. 자, 그런데요. 택함 받은 자들이 죄사함을 받기는 하나
네.
그들이 항상 죄사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택함 받았다 하더라도 항상 믿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택함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회심하고 참 믿음을 소유할 그때에 비로소 죄사함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무령제님이 잘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택함 받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도 좋지만 더 중요한 표현은 믿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죄사함을 받는 자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이 목적에서 관점에서 보면
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이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 목적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죄사함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해서. 뭐 심지어 유아들도
네.
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적의 가능성이나 성향에서 보면 이제 믿음을 지니게 되었을 때 그때만 우리들에게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유아들에게도 하나님의 죄사함이 하나님의 목적상에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효과와 효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도 어려서 죽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구원이 임한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 남긴 했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 나머지 것을 해야 되니까 50명은 네. 죄사함에 대해서 그대는 무엇을 믿습니까를 다음 주에도 살피는 것으로 광야학교를 시작 하죠. 오늘 알아본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나누실 것이 있다면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믿음, 죄사함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또 매우 중요하고 그 믿음은 택함 받은 자녀들의 또 이제 필수적인 요소로 이어지는 것인데 성경을 보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희들의 믿음이 왜 이렇게 작으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좀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목사님께서 좀 지혜로운 답변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그리고 13장, 뭐 14장까지 다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13장은 네. 사랑장이고, 그 부분을 보면, 믿음이 두 가지가 나와요.
네.
믿음이라는 은사는 두 가지예요.
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고, 일부분의 사람만 가진 믿음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네, 했는데
유명하죠.
바로 그 목사님이 가지신 기도했을 때를 들어준다는 그 믿음을 말해요.
네.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데 작았다 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네. 말씀하신 것은 제가 봤을 때 그 믿음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그러니까
네.
그들에게는 이미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은 있었죠.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만유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이 능력에 대한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가지셨던 그런 믿음은 아직 연약하고 작았던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서 저는 이해를 하고 그 믿음은 이제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그리고 많이 경험을 하면서 아 주님이 이런 때도 도와주시고 이때도 기도하니까 되고 저때도 기도하니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이제 기도하면 되네. 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제 기도함으로 그런 종류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굳건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 이런 말을 할 때 특별히 은사 중에 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구원 얻는 믿음은 조금이냐 많으냐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네.
우리가 구주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믿음이니까 단 한 번에 와서 끝나는 것이고 이제 그분을 어느 정도로 그분이 어느 만한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는 이제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이제 더 성숙할 수 있고 이제 혹은 또 더 연약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사모님 형제님께서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